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평생에 배워야 될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하신 능력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과 또 많은 이뤄진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교회의 그 어린 지체들을 돌봄에 양육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모쪼록 이 성경을 잘 익히고 배워서 가깝게는 내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한 인간의 완전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이해되는 분명한 성경 구절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 말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혹은 우리의 삶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지식을 마땅히 좇아 살고 또 알 수 있도록 또 안 것이 있다면은 그 안 바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입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관하여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의 교육도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고 또 실제라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의 경주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분의 자취를 그분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취를 좇아서 그분의 행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좇아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일 가운데 우리는 견디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린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으로서 신약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와 예언이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신약 성경은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체험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역사서와 예언서가 불과 6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체험서는 21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구약 시간에 배웠던 것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성경을 기본적으로 역사서와 그리고 경험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별을 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17권의 역사서, 5권의 체험서, 시가서입니다. 17권의 예언서로 구별이 됩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은 5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포함한 5권의 역사서와 21권의 체험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권만이 예언서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구별을 가장 특징짓게 분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적인 내용들, 바꿔 말해 실제 삶 가운데 성경을 적용시키고 성경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빛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약성경은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그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서신서에서 성경은 그가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을 주제별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담은 개인에게 적용되고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체험서 21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한 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목적별로 구별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그 역사서 다섯 권은 마치 건물의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복음서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성경의 가장 중심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애가 집중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사역,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전 과정이 바로 이 다섯 권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약성경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처음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그 한 장 내내 낳고 그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같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요, 마치 네 명의 사진사가 이쪽, 저쪽, 아래쪽, 위쪽에서 한 인물을 놓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 사진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목적별로 나누어 본다면 역사서 다섯 권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바울의 13권 서신서 가운데서도 교회를 대상으로 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9권이고요. 목회자, 지도자에게 쓴 서신서 4권이 분류됩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그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 서신,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쓴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류하게 되는 9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오심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신 그분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나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산 위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멸시받고 거부되었고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고요. 권세 있고 풍성한 모습으로 오심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 그 원수들이 심판받는 원수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보여주게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사단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사단이 무적에게 갇히게 됩니다.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처음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역사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냅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주님의 사역은 없지만 곳곳에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 뒤에 그 진리를 확증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습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서의 사역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울이 순교당하기까지 약 38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은 약 30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이스라엘 전도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어서 13장부터는 바울을 주축으로 하고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전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최초의 그 일곱 집사, 그리고 또 순교자 누가 있지요? 스테반과 야고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 그게 성경에 이제 세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 26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유대인들로부터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인이다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와 구별된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세기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식화되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 이외에 유일하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소생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다비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살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의 기본 구성은 그 유인물에 있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과 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의 과정이 1장부터 7장까지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들은요, 사실 성경 자체에다가 색연필이나 굵게 마킹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다시 참조하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익히고 또 연구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성경 자체에다가 기록하고 성경 자체에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수첩에다 기록하시는 모습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성경 자체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깨끗하게 아끼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유, 내 성경은 너무너무 너덜너덜하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얼추 다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 그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 단락 가운데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이었습니다. 각각의 장소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또 바울로 구별되는 내용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베드로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넓혀지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안디옥 중심이고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그 이산된 유대인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지만 거절받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고요. 바울도 옥에 갇히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북쪽의 안디옥으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직후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는 장면들이 또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위협하고 가두고 다시 불러다 위협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협을 당했을 때 사도들이 택한 방식은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기도부터 하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괴계는 동일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러다 위협합니다. 타협을 시도합니다. 가두기까지 합니다.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위협합니다. 우리의 성도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한 일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서 굳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힘껏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성경의 약속이자 우리보다 먼저 거듭난 그들이 그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안디옥이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과정과 그런 단어들이 무려 26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 중심으로 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이때 비로소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서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굳게 하고 서쪽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으로 방문한 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3차 전도 여행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4차 전도, 로마 전도 가운데 옥중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 네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옥중서신 네 권이 무엇이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전도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바울의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고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 그쪽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권별로 27권 신약의 각 권별로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요절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복음서는 먼저 각각 이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업 복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권수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4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분량으로는 약 45%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분량은요. 나머지 23권을 합한 분량만큼 된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무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리고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구약성경에 약속되신 것을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장 잘 자세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읽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겁니다. 세리 마태가 그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의 관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그렇게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사람과 죽음과 부활을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실제 오신 그분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통로 같은 그런 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을 무려 99번이나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고 배반당했잖아요. 그래서 증명되었지만 거절당했고 죽임당했지만 다시 살리셨다. 마태복음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가 있더라고요. 자, 어렵죠? 증명되었지만 거절당했고 죽임당했지만 다시 살리셨다.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계신데요. 마가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에 대한 그 순종, 죽기까지 하신 그 순종에 대한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종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출생이나 계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종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족보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낳고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즉각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특징적인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당장, 곧 그런 표현들입니다.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인 되신 이의 명령에 즉각적이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러한 즉시, 당장, 곧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움직이면서 바쁘시게 다니시는 종,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과 동일하신 그 모습을 담고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체가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긴 단어 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병에 대한 묘사들이 이 누가복음에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를 묘사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쓸 때 왕족의 계보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말씀 한 소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위대한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장 16절은 사실 전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이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가장 자세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를 말씀하셨던 이곳까지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일곱 가지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들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5천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그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은 주님의 부활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으로 그 성경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튼 요한복음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그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이제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복음 뭐 같은 안목으로 본다, 같은 눈으로 본다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권의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그 아래쪽에 유대지방에서 행하신 사역을 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은 책이 뭐 요한복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복음서를 주제별로 또 구별된 것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루어졌다. 그 마가복음 즉시,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믿으라.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단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요. 어느 곳에 방점이, 강조점이 찍혀 있는지를 절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 무려 99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마태복음은 과거, 마가복음은 현재, 누가복음은 미래,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것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모두 약 30여년의 일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은 교회에 의해서 공포되고 있음을 선포되고 있음을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연결이 되는데요. 가장 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누가복음은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듯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내용을 갖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30번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 장 인용을 해놨습니다. 거기 우측변 지중해 바로 끝단에 지명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가 작긴 합니다만 요단강 보이세요? 요단강 찾으셨어요? 잘 안 보여요? 맨 끝에 이스라엘 그 옆에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쪼르륵 올라가 보면은 갑바도기아라는 큰 지명 밑에 안디옥이 있죠. 소아시아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누가와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그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위쪽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리아 밑에 그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 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주로 이제 자신이 직접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요, 처음 생겨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하고 훈육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서,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로마서.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박수 좀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다섯 번은 어떻게 하죠? 짝짝, 짝짝짝이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좀 빠르게 시작! 세 번 시작! 두 번! 한 번! 다섯 번! 막 대충 맞히시네요. 자, 목덜미 좀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한 사람의 교세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으로요 턱을 끝까지 한번 밀어보세요. 끝까지.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더 밀어보세요. 더. 자, 이제 반대로 깍지를 끼고요. 이제 고개를 끝까지 한번 내려보세요. 쭉 당겨보세요. 쭉. 안 풀어져요.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이 로마서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이 복음의 큰 그 틀을 로마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내용이 그 로마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의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서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왜 우리가 죄인인지, 인간에게 죄성이 왜 남아있고 또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런 모든 근본적인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죄는요, 네 가지 상태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된 죄의 그 자체,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행동은 없어도 그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 셋째로는요, 그 결과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 물론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죄의 형태가 뭔 줄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또 극명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로 칭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별로 간단하게 구별을 해본다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종교인, 도덕적인 사람 아무도 없다. 도덕적이라고 역임받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다. 그 내용이 3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받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4장에 나타나 있고요. 이제 5장서부터 8장까지는 4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측면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또 그 복음이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그 사랑과 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몸, 시간, 그러한 것들서부터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성경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온통 그 교회의 문제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뭐 불미스러운 뭐 법정 소송에 관한 이야기들, 뭐 간통, 간음, 성만찬의 무질서, 이혼, 뭐 십일조에 관련된 문제들,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 정죄하거나 또 비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염려와 또 아비된 자처럼 타이르는 그런 그놈한 어조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을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은요, 당대의 무역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뭐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은요, 홍콩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참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다니기 때문에 그 풍랑 바다에 나갈 때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많은 신전들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나갔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지금도 흡사한 그런 모습이 이제 항구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쉽게 변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 뭐 혼인에 관한 문제, 뭐 고소 성적인 문제, 예, 뭐 판단하는 문제, 영적 은사, 별의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대략 13가지 정도의 문제들을 나열을 해서 바울에게 이제 문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각 항목별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을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 자체를 이해를 하면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배경과 내용들이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고 또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또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까지 또 감당하고 또 불거질 만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퍼뜩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 위치, 그 평판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내고자 하는 일부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았지만 교인들에게는 그 사도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순복해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이 주께 진실해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이 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까 보았던 내용처럼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꾸짖음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기가 뭔데? 사도도 아닌데 그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해명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음을 오직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내가 돈을 받고 이랬는가? 응? 나도 내 손으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 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자유하는 율법, 그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자유롭게 성도답게 살아나가는 권리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유, 주님의 복음을 제재받지 않고 힘껏 전하는 그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새 사람을 힘입어 힘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 자유,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에 해당이 됩니다만 바울 서신 중에서 맨 처음 쓰여진 책 중에 한 권이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채 20년이 못 되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두서부터 그 다른 복음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다른 복음. 예수님에게 뭐 보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역시 로마서에 이어서요. 이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 그것에 대해서도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그 최종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담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셨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 자체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은 그 형성되는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한 서로가 가깝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너희 무리를, 예, 반복되어 나옵니다.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자, 이 빌립보서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될 때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연합이 깨지면 그 기쁨도 중단된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화목에 대해서 또 그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예. 1장 4절에도 있었죠. 너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에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예. 1장 25절에도 기쁨을 인하여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 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기뻐했습니다. 예.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하고 정말 놀라운 그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진정으로 그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과 연합돼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비록 감옥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성경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성경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아, 부럽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만족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바울은요 그렇게 겸손했던 겁니다. 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골로새에서는요 승천하신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이 몸, 즉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비록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있음을 또 그분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신 분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이 빌립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그 사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만유. 예,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소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이 재림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5장 23절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글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즉시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재림 전에 임박하게 되는 그 환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 그것은 바로 진노와 심판의 날,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자,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재림을 놓쳤다고 또 생각하는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견하신 대환란을 아직 겪지 않았다. 이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이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엄청난 배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있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굳이 이제 기록이 됐냐면요, 초대교회 때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가혹한 핍박과 박해, 그러한 폭풍들이 몰아쳤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이것이 끝날 때 그런 환난이냐 심판이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의 날, 그것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흔들지 말라. 여호와의 날이 오려면 먼저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 있는 첫 번째 배도하는 일.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것이 서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먼저 선행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의 가르침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고 굳건하게 현재의 삶의 태도를 가져가라. 그 권고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전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고 맡겼습니다. 예. 그 젊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전서 아카데미, 이번 주였던가요? 그 말씀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제 말씀,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목회자의 그 자세와 태도, 강제로 주장하지 말고 마트제 본을 보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좋은 군사, 농부, 경기하는 자, 그런 비유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이 말세를 견디고 또 담담하게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말세가 되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과 똑같으면은요, 올해는 힘들어요. 작년과 똑같은 열심 정도면은요, 사람 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접촉해야 되는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작년보다 더 악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힘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조영재님?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세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고 힘입힘 받으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4장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꼭 유언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언 같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는요, 1, 2, 3, 4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키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파하라. 지키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파하라. 그 디모데후서 4장의 1, 2, 3, 4장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디도서, 거짓 교사들을 이제 규탄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초기 각 지역에서 이제 침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강력한 태도로 맞서고 또 신실한 선도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일꾼들을 선출하고 훈련시키고 양떼들을 두루 살피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 또 인간의 행위를 보태서 그 복음에 섞어지게 하는, 그러므로 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 그 전서 그런 내용들과 이제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선한 일,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보여라는 말씀처럼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다분히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디도서는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만 여기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바로 그 빌레몬에 놓여있던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는 그 편지와 함께 그를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용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에는 이런 대속과 용서의 원리가 짧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너무나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자, 히브리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받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비교할 것이 없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절기, 또 그들의 습관, 예식, 절차, 그런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레위기서를 설명해주는 레위기서의 신약 주석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규례들을 신약에서 그 영적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나타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다 낫다, 보다 낫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예, 그런 말씀들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얻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이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한 짐승을 통한 속죄제사보다 완전하며 우월하고 또 확고부동하다는 그런 내용이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사역은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만 했지만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토록 온전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전케 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런 믿음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우월성이 얼마나 도드라지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예, 야고보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 개종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믿은 얻은 믿음 그 신앙이 생활 가운데서 생활화되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역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변화가 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가는요, 아기들은 젖을 먹으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전과 그 후를 잘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모습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바로메타, 믿음의 측정기. 우리가 믿은 믿음이 얼마만큼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 믿음의 뭐 생활화. 야고보서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1주째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몇 권 안 남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고난 중에 인내에 대해서, 고난 중에 인내.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지난 후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그 인내와 관련된 편지에 해당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고 또 우리 신분이 세상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요, 그 약 AD 64년경 그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한답니다. 이 로마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네로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닥쳐올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연단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성도들의 구원과 또 시련에 관한 문제, 또 2장에서는 그 과정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관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부부, 사회적인 관계, 또 통치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흠없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불과 같은 그런 시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서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 판단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비웃고 또 향락주의를 조장하고 또 인생을 즐기자 하는 그런 풍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말씀을 익히고 또 자주 모이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는 인내로서 주님의 재림을 정결한 삶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점차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믿음의 성장에 관한 부분,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3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경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뿐만 아니라 또 몇천 년이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 교사교육 한 시간이 천년 같지요? 예. 그래도 더딘 게 아니에요. 벌써 베드로후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후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서신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나 풍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창궐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육은 어차피 더럽고 추하고 악하니까 육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그것이 깊어지면은요 향락주의에 타락되게 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요, 하나님의 빛과 사랑, 그 생명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제, 사귐이라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1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 사귐의 가남, 사귐을 저해하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너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바 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요한일서만 하더라도요, 안다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귐, 서로 간의 교제, 또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 우리에게 일단 죄가 있으면 교제가 끊어진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뭐 keep on ing, 뭐 영어 수거 외울 때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가요, 하마르타네이에요. 하마르테라는 죄와 구별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타네이, 이것은 바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그 죄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짓게 되는 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즐기면서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요한 2서에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구별, 진리를 통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2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돕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문단속 잘해라. 이제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을 멸시했기 때문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어디 식당 가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이 2절이잖아요. 근데 이 가이오는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로마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아주 봉사하며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가 병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경건하고 후한 대접의 본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디오드레베는 정반대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반대되는 것은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또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자, 드디어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자. 디도서나 그 베드로 전 후서, 그리고 또 요한이서의 주제와 이제 유사한 듯 하지만 훨씬 더 강하게 거짓 교사들을 이제 책망하고 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메시지를 갖고 교회에 들어온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말로 그럭저럭 교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허울 좋은 그러한 가식이 이면에 사악한 본성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변할 수도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22장.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미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이 땅에 그 죄의 세력 위에 연속적으로 임하게 될 그 인과 일곱 인과 나팔 대접의 그 일곱 대접의 그 대환란의 모습들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3장까지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4장부터 21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7가지 그 임봉, 그리고 또 나팔, 그리고 또 대접의 재앙들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할 때까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게 됩니다. 영원한 왕국이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마지막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요한계시록을 만 번을 읽었대요. 3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읽었답니다. 예? 만 번 읽었대요. 예? 그게 사실이랍니다. 예? 아마 이 사도행전이나 이 요한계시록 이 정도 분량을 읽으려면요, 2시간 왔다 갔다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걸 30년을 했대요. 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사들, 우리가 지금 뿌리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접촉하는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 바울, 또 디모데, 또 누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큰 책임감을 갖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낮게 될 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날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에게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신입교사, 이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